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또 지난 8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시대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교회인지를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죠. 그는 감옥에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참된 교회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지 오리무중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이런 변함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를 우리는 갈망하지만 세워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뭐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회인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공동체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공동체다. 네 번째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시대 동일하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오늘 권면을 우리가 차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 메시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피차 사랑할 수 있고, 피차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요 빛의 아들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이론이 있겠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강해지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와 말미에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1장 19절 말씀 한번 더 찾아 읽어볼까요?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건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가 알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고 지극히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이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세상은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해서 강해져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하는,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 얘기하면 웃습니다. 요새 그러면서도 귀신 얘기는 좋아하고 귀신 프로그램은 좋아해요. 공중파에 그렇게 귀신 얘기 나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은 마귀 존재를 분명하게 인격적 실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히브리어로는 우리 구역에 사탄이라고 한 존재죠.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우리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존재, 이 마귀는 참소자, 고소자, 비방자, 대적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주업이, 하는 일이 고소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무고하고 거짓말하는 존재니까. 이 존재를 우리가 모르면,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겁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마귀의 존재, 마귀의 실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배후 세력으로 이 간계, 술수, 음모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몰아가는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다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 맞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겁니다. 대적하다는 것은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맞설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허점을 보이지 말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고 완전 문장이 되어서 늘 담대하게 대적하는 존재와 맞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사도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한국 토속의 무슨 그런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귀와 싸우는 것은 레슬링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우리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 그런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레슬링이야 그냥 보이는 실체와 함께 껴안고 씨름하면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이런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마귀와 싸우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불러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마귀의 지배구조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 특수 뭐 이 훈련 받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새로 파송하는 까닭은 그들과 당당히 맞서서 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그들 대리인, 하수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무슨 위계질서, 악한 위계질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쨌건 이 악한 행위자들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악의 세력이 어떤 세력들과 연대해서 어떤 세력들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이 세상을 걸머지고 이 세상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는지, 바로 그 최일선에 있는 자들이 통치자들이요 권세들이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그리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최후의 배후의 세력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영적 배후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을 마음껏 주물러대고 마음껏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를 보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영적 존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기에 눈 뜨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당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야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뭐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정도의 일상 가운데서 부대끼는 걸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불렀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저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뒤에 있는 어떤 배후 세력이 저들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뜨는 것, 그리하여 영적인 실체들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부닥쳐야 한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싸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싸움이라는 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데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잖아요. 이 적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우리가 싸워야 대적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구원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도 모호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을 상대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완승했다고 노래를 불렀겠죠. 쾌제를 올렸겠죠.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것은 그들의 악의와 그들의 무기력함과 그들의 실체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실체를 잘 모르는지, 왜 저렇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저렇게 악한지, 그리고 세상은 왜 저들의 실체를 그토록 잘 모르는지, 모호한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신, 악한 신, 악한 영적 존재들이 하는 한 가지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은 여러분,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넋을 빼놓는 것입니다. 정신을 빼는 거예요. 뭐에 정신을 써야 할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찮은 일들, 가장 의미 없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일생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까, 세상이?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기 일쑤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까닭,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는 까닭은 어떻게 해든지 마귀의 올무에 있는 자들의 그 올무를 벗겨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유일한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마귀의 올무에 씌어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의 올무를 벗겨주는 것. 그게 이 땅에 주님께서 호를 단시도로 내려오셔서 교회라는 교두보를 만들고 이 세상을 평정하기로 이 결정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뭐 좀 잘 되고 좀 더 지위가 높아지고 좀 더 사람들한테 무슨 알려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들의 올무를 벗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올무에 걸려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게 가장 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돈 좀 더 벌어오라, 돈 좀 뭐 더 해라, 이게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알아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예요. 본인이 주님 옆에 있었다가도 올무에 덜컥덜컥 걸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본인이 삼킴을 당한 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 부분에 대선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깨어 있어라. 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옆에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혼자 맞설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전신 무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잘 때도 깨어 있으십시오. 꿈을 꿀 때도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때 그냥 능 놓고 자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면 감옥에서 지나가는 로마 군인들을 유심히 봤겠죠. 어떻게 무장을 하고 다니나? 어떻게 해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었을까? 아, 저런 무장, 군장을 갖춰야 불패해, 패하지 않는 군대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무장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완전 무장하라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이 악한 날에 적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적하다는 것은 여러분 군사 용어예요. 원래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호 속에 들어가면 참호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 이런 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최후 승자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앉아있지 마십시오. 앉아서 여기가 좋다고 초막 셋이나 짓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전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진짜 그냥 정신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닥친 것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두렵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다니는 그 마귀가 무섭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사람을 피해요. 마귀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바벼로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마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알면 마귀가 두려워해야 마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죠. 자꾸 건드려보는 것, 자꾸 집적거려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도대체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지, 어떻게 끝까지 서서 이 전쟁을 이겨내야 할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무장 장비를 한번 일람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즉 서서, 먼저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야 싸움이 시작이 되죠. 늘 깨어 있어야 싸움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우리가 힘을 주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어떤 허리띠를 매야 된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인데 이 거짓 영들을 상대하는 건 진리의 능력, 진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허리띠를 굳게 졸라매야 우리는 허리가 굽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랫배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적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이 진리가 제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그들의 허리띠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굳굳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가 우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비굴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대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호심경은 이거 뭐 그전에 개혁개정 보면은 개혁 보면 흉배, 뭐 흉갑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죠. 가슴바지를 말해요. 소재는 뭐 가죽으로도 했고 무슨 굴이나 쇠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슴 전체를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등도 막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건 이 가슴바지, 예? 흉배, 오늘 이게 호신경이라고 한 것,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우리가 그런 싸움을 치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로만 우리는 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맞습니까? 사울이 마지막에는 끝내 내 이 호심경과 방패를 들고 나가라고 하지만 다윗이 거절하고 뭘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의로운 이름의 의로움으로 그는 맞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뭘로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호심경을 우리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적과 맞설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당당하고 떳떳한 게 있어서 세상에 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당당히 대적들과 맞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군장 중에서 신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으로 이 전쟁에 임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불안해요. 악한 세력들은 불안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늘 평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샬롬 평안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평안의 소식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을 삼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는 평안 샬롬을 비는 존재 아니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도 샬롬을 먼저 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은 평안이 그 집에 예? 참 방을 가득 채우듯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면은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평안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곳에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이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패. 방패는 왜 필요합니까?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오니까. 특별히 그 화살에 송진을 묻혀서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이 불화살을 막는 건 방패. 이 작은 방패가 요즘 큰 방패를 말하는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그게 되게 뭐 가죽을 몇 겹 씌우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를 덧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패에다가 그 가죽을 덧댄 데다가 물을 잔뜩 입혀놓으면 불화살이 꽂히더라도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패 하나 있으면은 전쟁의 한 복판에 있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적들이 쏘는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막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심이요, 비난이요, 비방이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내 날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의심케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우리를 모함하고 모해하는 것.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가 날아오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패, 굳건한 믿음의 방패, 뚫지 못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뭘로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를 미혹케 하고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이걸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패를, 큰 방패를 하나씩 마련해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이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건너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싸움을 이겼는데 머리 다쳤다. 뭐, 진 거죠.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이 벗겨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은 구원에부터 비롯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구는 꼭 쓰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뺏겨서는 안 돼요.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이런 차림으로 나오세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그런 요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시듯이 이런 무장, 이런 완전 군장,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서서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군장 중에 하나도 빠뜨릴 군장 없죠? 뭐가 빠지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우리에게 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다 방어 무기지만 이게 유일한 게 공격 무기죠. 성령의 검, 이 검은 이게 짧은 검이에요. 방어용으로 쓰지만 공격용으로 쓸 수 있고, 마지막 전쟁은 백병전이란 말이에요. 육탄전입니다. 레슬링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싸우면 치열한 이게 백병전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으려면은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검은 곧 성령의 검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뭘로 시험합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주님은 그러나 말씀으로, 보다 정확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응대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뭘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검이 없다면은. 따라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검을 갈고 벼려서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셔서 어떤 싸움에서도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적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검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벼리는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무기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꺾어서 주님의 발 앞에 먼저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야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의 불안,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온갖 장비를 다 갖춰도 뭐 할 텐데 무슨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씨름은,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시작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 있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는 것이죠.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판단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시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벼릴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요동치는 신앙으로는 이 싸움을 못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건 어디에서건 잠자리에서건 꿈속에서건 이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말씀이 기억나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그래야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 먼저 기억나게 하십시오.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제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검이 있는 것과 함께 검과도 같은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뭐죠? 기도.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걸 구한단 말이에요. 내 것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내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내가 구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한다는 것, 그건 우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루 종일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가면서까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면서까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마저도 우리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뭐죠?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이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베이징교회가 8년 되었다고 하는데 주님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전해왔겠지만 이후로도 복음의 비밀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건져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교육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비밀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건강을 위해 부탁을 하겠어요? 뭘 부탁을 하겠어요? 어디를 가나 무슨 복음을 전하나, 복음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경대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끝 인사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이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이런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5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신실한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뭘 하나 메시지를 전하려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일할 때, 복음을 함께 전할 때 서로 믿고 이 일을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이직 교회 우리가 백투베이식이라고 지금 오늘 또 썼지만은 이 베이식이 예?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주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밀어주고 봐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서 담대히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거로만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믿고 일을 맡기고 두기고는 기쁨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인사는 뭐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그의 그 네 단어가 주목하십시오.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이 산을 들어 움직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서는 이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저기 교회가 있다. 저 교회는 진실로 되게 교회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8년간 부어주신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무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장을 하고도 무장을 쓸 줄 모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무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신갑주로 전신무장을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교회가 뭔지 몰라서.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냥 축제가 벌어져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냥 기쁨의 환호성이 울리지만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탄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돌아오면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이제는 비상대책회의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저희가 가서 어디 가냐? 무슨 말을 하냐? 누구를 만나냐? 누구한테 전도하냐? 성경을 왜 읽냐? 항상 감시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신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사용을 못해요. 따라서 올해 우리가 2021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전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있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서 편안하다 좋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 교회를 지난 8년 동안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지만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온 적 모든 성도들이 성경만으로도 족합니다. 우리는 복음만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은 적 흘려보내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 추수할 때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불렀은즉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 달려가겠사오니 가는 곳마다 추수의 영광,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하다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완전 무장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은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사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어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마음껏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